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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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 그 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눈물의 저수지로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주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근데 그 주제들이 보면 긍정적이질 않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돌부리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저 구석에 늘 박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딱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매번 큰 돌부리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나에겐 불행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옛날에 힘들고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을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출생을 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이런 걸 기억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실제 나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덜 넘어질 것이다. 덜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아주 본능적인 행위 또 본능적인 사고방식,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인데 이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인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고 이 커플은 불과 3년밖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계속 이어진 세월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거리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아름다운 그 파리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상담실로 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눈물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 범벅인가 봤더니 7박 8일 중에서 7일 중에 4일은 너무 잘 지낸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 애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술이 약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됐고 심지어는 아내를 밀치고 이 아내는 남편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툼이 이틀, 나머지 이틀 동안에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펑펑 울고 정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자마자 그 친정어머니가 예약해놓은 제 상담실로 온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그 시간들은 어땠어요?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는 말입니다. 그 7박 8일 중에 우리가 4일, 5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은 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룰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 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발하다가 그렇게 떠나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애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룰이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 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의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폼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워낙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십중팔구 그의 피부로 그의 온몸으로 그들의 통증을 안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뭐라 그러냐. 아, 병원에 갔더니 별일 없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여긴 신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중팔구 우울증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안색은 약간은 흰 편이고요. 또 노란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눈은 충분히 내가 뜰 수 있는 100%를 뜨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편이고 걸음이 발이 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 자체도 굉장히 늦고 눈꺼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심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다 심인성인 거예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불행하다 싶은데 전혀 불행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은 십중팔구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심리학에 보면은 알렉시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20, 30, 40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알렉시티미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가 있는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의 지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는 분, 내가 뭔지 모르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건강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일기. 저는 제게 오는 내담자들 중에 10명 있으면 6명은 10중 8구 저는 건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분 1점에서 10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1점에서 10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있죠. 식사의 질 1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이 항목들을 나누어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죠. 요거 한 3주만 모아도 여러분이 환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정신승리를 말해요? 누가 감히 정신승리를 말합니까? 그렇게 정신승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엎드려져서 웅크리고서 울지 말았어야지. 항상 두 주먹 쥐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질 못해요. 우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말 못할 그 불행의 순간을 몸으로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몸의 변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정서의 변화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정서 표현이 잘 안 돼, 내가 알렉스 팀이한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불행합니다. 얼굴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과연 단순한 우리를 침범하는 하나의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불행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조건 마치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속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음료나 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나가 뛰세요.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불행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적 행동과 대안적인 몸의 상태를 살펴서 나라는 사람의 불행의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도, 내가 생각했던 이런 행운도 내게 그냥 침범적으로 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를 짓밟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바시 역대 가장 평균 연령이 젊어요. 늘 늑스그레 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젊은데, 전 이 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페이지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 중에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의 건강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배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장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는 늘 매를 맞았고, 부모에게도 매 맞는 일이 아주 흔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작품이 잘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한 작품이 잘 됐는데, 이 유명해진 배우가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다가 상담 현장에 왔습니다. 상담 현장에 왔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은 뭔지 아세요? 불행을 찾아가요. 내게 행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머릿속에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나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는 것마저도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행을 생각하면 편안해진대요. 고난을 생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일기를 썼어요. 하나 건강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일기는 어떤 거냐면 감정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행복했던 감정 세 개,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걸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점,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1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 10점이고 최악의 순간이 1점일 때, 1점과 10점 중에 나는 오늘 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별했을 때 몇 점이었는지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평균 점수가 1.8이 좋아졌어요. 평균 점수가 본인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만났을 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때 요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하고 나서 그 감정일기에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점수를 1.8점을 높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인생은 다 편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억도 다 편집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해석으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봉우리,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봉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다행의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상담은 못 보던 지점을 보게 하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왔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찾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편집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전 편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희망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편집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그 봉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과 불행의 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희망의 서사들이 이미 있었고, 있는 그 서사들을 발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그리고 편집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희망 서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